VOA 세계뉴스입니다. 북한이 14일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강원도 장전과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 5시경 북한이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80여 발의 포사격을 실시했고 5시 20분경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장산곶 일대까지 약 200회의 포성과 해상 물기둥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포탄이 떨어진 지점은 남북한 간 9.19 군사 합의에 따라 설정된 북방 한계선 북쪽 해상 완충 구역 아니며 영해 안으로의 낙탄은 없었다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합참은 해상 완충 구역 내 포병 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 합의 위반이며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간 공조 아래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사격은 앞선 오전 1시 20분경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된 130여 발의 포사격과 오전 2시 57분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40여 발의 포사격이 있은 지 약 14시간 만에 이뤄졌습니다. 북한은 비슷한 시각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도 발사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날 핵과 미사일 개발,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관련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마우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국의 독자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마우닝 대변인은 모든 당사국이 한반도의 지속적인 교착 상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사국은 긴장을 자제하며 의미 있는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17일부터 핵 억제 훈련을 시작합니다. 나토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연례 핵 억제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나토는 스테드페스논으로 명명된 이번 훈련에 실제 핵폭탄은 사용되지 않으며 현재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나토 회원 30개 국가 중 14개국이 참여하며 미국의 B-52 폭격기 등 총 60대의 전폭기가 동원될 예정입니다. 전투기 훈련은 벨기에와 영국, 북해 상공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나토는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핵동맹을 유지할 것이며 나토의 목표는 핵무기 없는 세계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나토 핵훈련이 10월 후반에 진행되는 러시아의 연례 핵훈련 그롬과 겹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미국 워싱턴에서 모여 세계 경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12일부터 이틀간 열린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국제금융규제, 인프라투자, 지속가능한 금융과 조세 등 6가지 의제가 논의됐습니다. 또 식량위기와 에너지 가격 상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이에 따라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기민하고 융통성 있는 재정정책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재정 안정성을 위해 거시정책에 있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내렸던 예비군 동원이 2주 안에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4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며 러시아 국방부가 소집하겠다고 밝혔던 예비역 30만 명 가운데 지금까지 22만 2천 명이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 가운데 3만 3천 명은 이미 군부대에 배치됐고 1만 6천 명은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지난 8일 크름대교 폭발에 따른 보복으로 우크라이나에 가 있던 것과 같은 광범위한 공격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의회가 13일 쿠르드계 정치인 압둘라티프 라시드를 새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수자원부 장관을 지낸 라시드 대통령은 이날 두 번째 임기에 도전한 바함 살리 전 대통령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손 씻을 때 비누를 쓰면요. 3명 중 1명은 설사병 피할 수 있고 5명 중에 1명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수인성 감염병의 50에서 70%는 손 씻기로 막을 수 있다는 얘기도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손 씻기를 셀프 백신이라고 표현하면서 스스로의 건강관리에 가장 손쉽고 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0월 15일 유엔이 각종 감염으로 생명을 잃는 어린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2008년에 제정한 손 씻기의 날입니다. 이날을 앞두고 손 씻기 제대로 잘 하고 있습니까를 다시 묻는 글로벌 생활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손 씻기 실태를 조사하면서 그 중요성을 알리고 있고요. 손 제대로 잘 씻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서 느슨해진 위생관념도 점검하고 또 비누와 물이 없어서 제대로 손 씻을 수 없는 환경에 지구촌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도 하는 그런 운동인데요. 올해는 이 손 씻기 운동의 주제로 모두를 위한 손 위생을 내걸었습니다. 나는 손을 제대로 잘 씻고 있다. 이렇게 자신하십니까? 손은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서 손등과 바닥,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씻어야 합니다. 화장실을 사용한 직후는 물론이고요. 음식을 준비할 때, 밥 먹기 전에 기침이나 재채기, 코를 푼 뒤에도 반드시 비누를 써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어야 한다는 것이 손 씻기의 정석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요즘 세계의 에너지 안보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에서 전 세계 에너지 동향과 공급 상황 짚어봅니다. 뉴스 속 인물은 마나세 소가발의 솔로몬 제도 총리입니다. 10월 14일 금요일 오후 3시가 조금 지났 이곳 워싱턴의 기온은 19도고요.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5일 토요일 북한입니다. 비교적 온화한 가을날입니다.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는데요.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해져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지역에 따라서 영하 1도, 영상 12도 사이고요.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지역별 최저기온, 최고기온 알아봅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8도에서 시작하고 낮 최고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는 8도에서 21도 사이, 개성 10도에서 23도, 함흥은 8도에서 22도, 원산 10도에서 19도입니다. 청진은 8도에서 20도, 끝으로 희산은 아침 최저는 영상 1도, 낮 최고는 19도에 머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영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을 탈출한 첫 민간인들이 14일 러시아 레스토프주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적십자위원회 측에 자국군 포로가 있는 올레니우카 교도소를 방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기간 정부를 구성하지 못했던 이라크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선출이 됐고요. 카리브해에 있는 나라 아이티가 인도주의적 재앙에 직면했다고 유엔 기구가 밝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남부 도시죠 헤르손을 탈출한 첫 민간인들이 곧 러시아 쪽으로 들어갈 거로 알려졌네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이들이 14일 러시아 로스토프주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헤르손 현지 당국이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촉구를 했었는데요.
예, 러시아가 세운 정부 수반인 볼로디미르 살도는 연이은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구하기를 원하는 헤르손 지역 주민들에게 다른 지역으로 가길 권고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그러자 마라트후스 눌린 러시아 부총리는 대피 작업을 지원하고 피난민들에게 숙소와 생필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헤르손은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지금까지 점령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지난 9월 헤르손과 함께 다른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세 곳을 합병한다고 선언한 바 있죠.
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이 제공한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 등을 이용해서 최근 헤르손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동부에 있는 교도소를 가보라 이렇게 촉구를 했군요.
예.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국제적십자위원회 측에 3일 안에 도네츠크주에 있는 올레니우카 교도소를 방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올레니우카 교도소는 지난 2014년 이후 친러시아 당국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울포에 있는 아조우스탈 제조소에서 마지막까지 항전하다가 투항한 우크라이나 전쟁포로들이 주로 수감돼 있습니다. 수감 환경이 아주 열악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 7월에는 이곳에서 아주 큰 사고가 났었죠.
그렇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발생해서 우크라이나 수감자 53명이 사망했습니다. 폭발 원인을 두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죠.
네.
ICRC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이전에도 이곳을 방문하려고 시도했었는데 근데 러시아가 이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네. 자, 13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끝났는데요. 이 회의에서 나토 국방장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약속했군요.
그렇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최근 공격에 대응해 나토 동맹국들이 서둘러 고성능 방공 시스템을 포함한 군사 지원을 추가로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 지난 10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미사일을 이용해서 대대적으로 공격한 것을 지금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죠.
네, 스톤텐베르크 사무총장도 13일 기자회견에서 당시 공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 가장 심각한 확전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우크라이나 편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 공격을 받은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아주 급하게 군사 장비, 특히 방공 시스템을 제공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렇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 회원국들이 겨울 전투에 필요한 것들을 우크라이나군에 공급할 것이라면서 특히 더 많은 방공 시스템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는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스페인 등 몇몇 나토 회원국이 이번 주 우크라이나에 고성능 방공 시스템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지적하고 나토는 드론, 그러니까 무인기 대응 장비와 겨울용 피복을 포함해서 추가 물자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최근 러시아 안에서는 전술 핵무기 써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핵위협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서방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위협에 겁먹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핵 관련 발언이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면서 러시아가 핵 공격을 시도한다면 심각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자,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도 13일 기자회견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오스틴 장관도 더 많은 나토 회원국이 크이우 정부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고성능 방공 시스템을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궁극적으로 나토 회원국들이 국내 총생산 GDP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쓸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열렸던 기간에 몇몇 유럽 나라가 이 공동으로 방공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해서 또 눈길을 끌었군요.
그렇습니다. 독일 등 14개 나토 회원국과 핀란드가 유럽 영공 방어 계획 추진 협약서에 13일 서명했습니다.
네.
독일이 주도한 이 계획은 이스라엘제 에로우3나 미국제 패트리엇과 같은 방공 체제로 유럽 상공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이라크로 가겠습니다. 오랜 기간 전국이 혼란스러웠었는데요. 이라크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선출됐네요.
그렇습니다. 이라크 의회가 13일 크루드계 정치인 압둘라 티프 라시드 씨를 새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어 라시드 대통령은 신임 총리로 시아파 정치인인 모하메드 시아 알수다니 씨를 지명했습니다. 이로써 장기간 혼돈 속에 있는 이라크 정국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수다니 총리 지명자는 이제 30일 안에 새 정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네, 이라크는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는군요.
네. 의회가 대통령을 뽑으면 대통령이 의회 다수파와 협의해서 총리를 지명합니다. 이라크에서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고요. 국정운영의 실권은 총리가 쥐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이하게 이라크는 세력별로 권력을 분점하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보통 실권자인 총리는 이슬람 시아파, 대통령은 쿠르드계, 그리고 의회의장은 이슬람 순위파가 맡고 있습니다.
네. 자, 이라크의 신임 라시드 대통령 어떤 인물입니까?
네, 올해로 78세인데요.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수자원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영국에서 교육받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의회 투표에서 바람살리 전 대통령을 누르고 신임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자, 라시드 대통령이 총리로 지명한 수다니 씨, 시아파 정치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52살로 의회 내 최대 정파인 조직의 틀 소속인데요. 과거 인권부와 노동사회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네, 이라크가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었던 기간이 1년 정도인가요?
맞습니다. 지난해 10월 총선을 치렀는데 정파 사이에 내각 구성을 두고 이견이 있어서 지금까지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었죠.
네, 당시 총선에서 그 시아파 정치 지도자인 무크타다 알사드르 씨가 이끄는 그 정파죠. 그 정파가 정리 승리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당시 사드르 씨가 이끄는 알사이룬이 73석을 차지하면서 최대 정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네. 단독으로 정부를 꾸리기에는 모자란 의석이었는데요. 그래서 다른 시아파 정파와 협상이 필요했는데 사드르 씨가 협상을 거부하면서 정부 구성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사드르 씨가 이슬람 시아파인데 또 다른 시아파 정파의 협상이 거부한 거네요. 왜 그렇습니까?
네, 협상 상대 가운데 하나인 조직의 틀, 이 시아파 정파가 네네. 이란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 사드르 측이 이렇게 협상을 전면 거부하면서 정부 구성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갑자기 알사이룬 측이 소속 의원 전원을 사임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정파들을 압박한 겁니다. 하지만 이 조처로 경쟁 정파인 조직의 틀이 의회 내 최대 세력이 돼버리고 이어 수다니 씨가 총리로 지명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사드르 지지자들이 의회도 점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드르 지지자들이 의회가 있는 바그다드 그린존을 급습해서 정부 구성 작업을 방해했는데요. 지난 8월에는 이들이 그린존 안에서 군경 그리고 경쟁 민병대 측과 충돌해서 수십 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라크 의회가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에도 이 바그다드 그린존이 공격을 받았다 이런 발표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라크 군은 13일 그린존 주변에 로켓 9발이 떨어졌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공격으로 적어도 10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유엔 기구가 IT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 경고를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볼까요?
네, 유엔 산하 기구 세계 식량 계획 WFP는 IT가 영양실조와 범죄 집단, 그러니까 갱단 폭력, 물가 상승 그리고 콜레라 등에 시달리면서 인도주의적 재앙에 직면해 있다고 최근 지적했습니다. WFP는 IT 인구 470만 명 가운데 거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는데 수도 포르토프랑스의 빈민가 시테 솔레이에 사는 주민 약 1만 9천 명은 재앙적인 기아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재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현지 상황이 정말 안 좋은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WFP에서 IT 지역을 담당하는 장 마틴 바워 국장은 기자들에게 상황이 한계점에 가깝다면서 이건 재앙이며 즉각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예, IT가 장기간 뭐 정치 상황,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가 최근에는 또 갱단까지 준동을 해서 어려움이 더해진 걸로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갱단들이 몇 달 동안 연료 배급을 막거나 사업체와 병원 운영을 방해하고 식수 같은 생활필수품 부족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지난달엔 정부가 연료 보조금을 삭감한다고 발표하자 여기에 항의해서 갱단이 연료 터미널이 있는 바로에 들어가서 이 길목을 막는 통에 연료 공급이 중단이 됐고요. 네. 식수가 부족해졌을 뿐만 아니라 콜레라도 퍼졌습니다.
예. 뭐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유엔이 IT 갱단을 겨냥한 결의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IT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산 동결이나 여행 금지 등 제재를 부과하는 결의안을 검토 중이라고 최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미국과 멕시코가 초안을 잡은 이 결의안이 가장 먼저 겨냥한 사람은 지미 쉐리지 씨라고 하는데요. 바비큐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이 세르지에 씨는 IT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깽단 지도자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지난달 바로 연료 터미널 길목을 봉쇄한 것도 이 세르지에 씨가 이끄는 G9 깽단이었는데요. UN 결의안은 이들의 활동이 IT의 경제 마비와 인도주의적 위기를 직접 가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IT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병력 파견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까?
네. IT 정부가 군대를 파병해서 치안 유지를 도와달라고 국제사회에 촉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서 한 나라나 몇몇 나라의 신속 대응군을 파견해 IT 경찰이 깽단 위협을 제거하는 걸 돕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군 병력을 보내자 이런 제안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IT의 보안 문제 해결에 무엇이 최선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국제사회 파트너들과 함께 IT 정부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기자들에게 파병에 대해 말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선긋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IT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최근에 발표를 했죠.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깽단과 싸우는 IT 경찰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충하고 생필품을 포함한 원조 제공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최근 발표했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구체적으로 깽단을 돕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IT 수역을 순찰할 해안경비대 선박 한 척을 파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영교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늘 부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의사당 난입 사건을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증언을 직접 듣기 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17명을 숨지게 했던 총격범에 대해서 배심원단이 종신형을 권고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이 코로나 관련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내년 1월까지 재연장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1월 6일에 있었던 의사당 난입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하원특별위원회.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원특위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증언을 직접 듣기 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13일 마지막 공개청문회를 마친 후 투표를 통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환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네. 자, 의회가 소환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이고 또 의회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위에 관련 문건을 제출하고 또 특위에 나와서 선서하고 증언하라는 뜻인데요. 네. 민주당 소속인 베니 톰슨 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6일에 발생한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계략의 일환으로 한 행동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중 앞에서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특위가 의사당 난입 사건 조사를 위해서 1,000명 넘는 사람을 인터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직접 대면은 없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백악관 전 관리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이 특위에 나온 적은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증언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증언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보좌관이나 측근들도 헌법이 보장한 자기 부재 거부 권리, 그러니까 불리한 진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면서 특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따라서 특위는 1월 6일 폭동과 관련한 핵심 인물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리즈 체니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체니 의원은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자, 특위가 어떻게 해서 이 의사당 난임 사건을 조사하게 됐는지 그 부분부터 짚어보고 갈까요?
네, 지난해 1월 6일이었죠. 이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당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 수백 명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진행 중이던 조 바이든 대통령 대선 후 승리 인증을 저지하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했습니다. 시위대는 지난 2020년 대선 결과가 사기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승자라고 주장하면서 폭력 행위도 서슴지 않았고요.
네.
이 과정에서 의회 경찰관을 포함해서 5명이 숨졌습니다. 일과 관련해서 하원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이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 소추했는데요. 하지만 상원에서 부결됐고요. 이후 하원에서 민주당 주도로 특별위원회가 꾸려져서 해당 사건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네. 그러면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의사당 난입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특위는 앞서 8차례 열린 공개 청문회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의사당 폭동의 책임자로 지목했고요. 또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폭동이 3시간 넘게 이어졌는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태를 방관했다. 그러니까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직접 특위에서 증언할 것을 결의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그렇게 할까요? 반응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4일 톰슨 특위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는데요. 14쪽 분량의 서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위가 자신에 대해선 소환 결정을 내리면서 왜 선거 부정에 관해서는 조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면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예, 서한 내용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네, 서한 날짜는 특위의 소환 결정이 난 13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식 또는 마녀사냥이라고 볼 수 있는 일에는 수억 달러를 쓰면서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대선 기간에 대규모 선거 부정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데에는 조금의 시간도 할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신의 분노와 실망 그리고 불만을 표하기 위해 서한을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면 소환에는 응하겠다고 밝혔습니까?
네, 뭐 직접 증언을 할지 안 할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 하지만 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상징적인 것이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 7명과 공화당 의원 2명으로 구성된 하원 특별위원회가 여전히 정치적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따라서 하원 특위의 소환 결정은 소송으로 이어져서 법원에서 판가름날 가능성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올해 말로 예정돼 있는 이 특위 조사 마감일도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전직이나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의회에 소환되는 경우가 있었던가요?
네, 뭐 전직 대통령이 의회에 소환된 건 여러 차례 있습니다. 뭐 그래도 뭐 드문 일이긴 한데요. 지난 1846년이죠. 의회가 대니얼 앱스 웹스터 전 국무장관의 비리 혐의 조사를 위해서 존 퀸시 애덤스 전 대통령과 존 타일러 전 대통령을 소환한 적이 있고요. 또 최근의 일로는 1974년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의회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는데요. 의회에서 증언하기 전에 사퇴했습니다.
네. 자, 13일 열린 청문회는 중간선거 전에 특위의 마지막 공개 청문회였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날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몇 가지 짚어보면요.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리를 선언하기 위해 사전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위 소속의 조 로프그렌 의원은 어떠한 결과도 결정되기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할 계획을 세웠으며 패하더라도 선거에서 이겼다고 말할 것이라는 증언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밀 경호국은 의사당 난입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폭력 사태의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고 또 의원들이 시위대의 공격을 받는 동안 도움을 호소한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에서 총기 난사범과 관련한 결정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 플로리다주 파클랜드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범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플로리다주 법원 배심원단은 7시간 동안 심의한 끝에 이 총격범 니콜라스 크루조 씨에 대해서 종신형을 권고했는데요. 검찰은 원래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배심원단이 의견 일치를 사형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고요. 플로리다 주 법에 따르면 이 사형 선고는 배심원단의 만장일치가 필요한데요. 배심원 12명 가운데 3명이 사형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배심원단이 종신형을 권고한 것이고요. 판사는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11월 1일에 정식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선거 전에 재판 과정은 완전히 끝난 겁니까?
네, 지난 3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는 이 총격 관련 사진과 영상, 피해자 가족들의 가슴 아픈 증언이 이어졌고요. 배심원단은 아직도 핏자국이 남아있는 학교 건물을 방문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총격 사건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지난 2018년 2월 14일에 이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에 있는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이죠. 이 학교에 다니다가 퇴학당한 크루즈 씨가 수업 종료 직전에 들고 온 자동소총 AR-15을 난사했고 이 총격으로 17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는데요. 이 크루즈 씨는 사건 당시 19살이었습니다.
네. 뭐 사망자, 부상자가 많이 나온 사건인데 배심원단의 결정은 종신형이네요. 감형 요인이 있었습니까?
네, 크루즈 씨 변호인단은 크루즈 씨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선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크루즈 씨 어머니가 임신 중에 과도한 음주를 해서 술을 많이 마셔서 크루즈 씨가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는 정신적 장애를 갖게 됐다고 주장했고요. 네. 또 성장 과정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네.
자, 배심원단의 결정에 유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사형이 아닌 종신형 권고가 나온 데 대해서 약 40명에 달하는 피해자 부모와 친지들이 눈물을 흘리고 분노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은 취재진에 종신형은 실망을 넘어서는 결정이라면서 100% 사형 권고가 나왔어야 하는 사건이라며 비통했고요. 또 배심원단의 권고는 희생자 가족에게서 정의를 빼앗았다며 또 다른 총기 난사 사건을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하는 그런 유가족도 있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주지사도 입장을 내놨네요.
네, 론 디센티스 주지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사전 계획을 세워서 학생들을 학살한 행위는 기본적으로 인간성을 무시한 행위이고 사형 선고 외에는 적합한 것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면서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기간을 연장했다고요?
네, 이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위한 미국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이 90일 다시 연장됐습니다. 하베르 베세라 보건후생부 장관은 13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 당국자들과 협의한 끝에 이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을 재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연장에 따른 비상사태 유효기간은 내년 1월 11일까지입니다. 예.
자, 미국에서 이렇게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연장된 게 벌써 여러 차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지난 2020년 1월에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처음 선포했는데요. 그 후 90일 단위로 연장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마지막으로 연장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효기간이 10월 13일까지였는데요. 네. 이번 겨울에 이 코로나가 재확산할 것에 대비해서 이 비상사태를 다시 연장한 겁니다.
예. 어떻습니까?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지금 많이 줄지 않았나요?
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1일 코로나 확진자 수는 10월 현재 3만 9천 명에 조금 못 미치고요. 사망자 역시 하루 평균 300명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겨울 1일 평균 사망자가 3천 명이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뭐 현재 사망자가 그 10분의 1 수준이고요. 예. 코로나 입원 환자 수 역시 한 주 평균 3,200명 선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네. 있습니다.
뭐 코로나 백신도 많이 보급됐고 치료제도 있고요. 이 사망자와 입원 환자 수가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이 국민에게 미국인들에게 무료로 보급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만약 이번에 비상사태가 재연장되지 않았다면 이 백신을 맞거나 치료제를 구입할 때 이 개인이 각자 그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했고요. 저소득층 의료지원제도인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백만 명에 대한 의료 혜택도 중단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코로나 관련 공중보건 비상사태 이제 종료해야 된다, 접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다고요?
네,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팬데믹은 끝났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일부 공화당 의원이 그렇다면 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냐 네. 이렇게 말하면서 반발했는데요. 하지만 백악관은 곧 대통령의 발언이 행정부의 바이러스 대처에 대한 정책 변경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 계획은 없다고 진화에 나선 바 있습니다.
네. 자, 바이든 행정부는 정부 차원의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의회에 추가 예산 지원도 요청했죠?
네, 정부는 의회에 코로나 감염증 대응 기금으로 224억 달러를 요청해 놓은 상황인데요. 의회 승인이 과연 나올지는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가정마다 무료로 우편 배송하던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를 지난달부로 중단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 에너지 안보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석유 등 전 세계 주요 에너지 수출국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전 세계 에너지 동향과 공급 상황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에너지원.
안전한 에너지 확보는 국가 성장과 발전은 물론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그야말로 국가 안보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국 정부는 앞다쳐서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원 확보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세계가 다원화되면서 이런 노력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자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석탄과 석유, 원자력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원을 꼽을 수 있고요. 천연가스와 태양광, 수력, 풍력 등 이른바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자원을 들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에너지 이용 비율을 보면 석유가 약 30%로 가장 많고요. 석탄 27%, 천연가스 24%고요. 친환경 재생에너지는 약 9% 정도입니다.
1차 에너지 선발 주자 석탄.
인류가 가장 오래전부터 사용한 에너지원, 연료는 석탄입니다.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기체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국제사회가 화석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석탄은 많은 나라의 주 에너지원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석탄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중국이고요. 인도에 이어서 미국, 호주 등의 나라가 매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생산국인 중국과 다른 주요 석탄 생산국 간의 격차는 너무 커서 비교 불가 수준입니다. 전 세계에서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나라도 중국입니다. 중국은 매년 자국이 생산하는 석탄으로도 공급이 딸려서 호주에서 주로 석탄을 수입해 왔는데요. 호주는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석탄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지난해 중국은 호주와 관계가 껄끄러워지자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를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동부 일대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전력난이 벌어지자 다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20세기 최고 에너지원 석유.
석탄과 함께 대표적인 화석연료인 석유는 20세기에 대체 불가한 에너지원으로 불리며 왔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문제가 전 지구적인 과제가 되면서 대체 연료를 찾는 데 주력하고 석유 제품의 수요가 하락하면서 산유국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석유를 펑펑 뽑아내고 이른바 오일머니를 쓸어 담는 시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서 석유 생산은 더 감소했는데요.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고 유가가 오르면서 대폭 증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로 이루어진 OPEC 플러스는 지금의 생산 속도에 변화를 줄 계획은 없는 모양새입니다. 또 주요 원유 생산국인 이란의 핵 협상이 여전히 교착 상태에 있고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까지 터지면서 국제 유가는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페크 측은 세계에서 러시아를 대체할 원유 생산 능력을 가진 나라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
원자력은 일반적으로 핵 분열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입니다. 원자력의 가장 큰 장점은 적은 양으로 막대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인류의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 운용을 둘러싼 안전 논란은 늘 계속돼 왔습니다. 여기에다 늘 도사리고 있는 핵무기 전용 위험과 핵폐기물 처리 문제도 원자력 에너지원의 큰 숙제입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일본을 비롯해 여러 선진국들은 원자력 발전에서 벗어나서 재생에너지로의 적극적인 전환을 모색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탈원전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30여 개국에 약 440기의 원자로가 있고요. 이들 원자로에서 전 세계가 사용하는 전력의 10%가 생산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자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90여 개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프랑스가 잇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는 50여 개의 원자로를 가지고 있는데요. 프랑스 정부는 지난 2월 오는 2050년까지 14기의 원자로를 더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러시아가 미국, 프랑스와 함께 세계 5대 원전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현재 4곳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24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입니다.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게 천연가스와 태양, 물, 바람 등을 이용한 친환경 재생에너지입니다. 천연가스는 지하 깊은 땅 속에 오래 묻혀있는 가스를 액체로 만들어 에너지원으로 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액화천연가스 LNG와 액화석유가스 LPG입니다. 이 과정에서 석탄이나 석유보다는 오염물질이 훨씬 덜 배출되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친환경 에너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술적, 현실적인 측면에서 아직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라는 평도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가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독일 통계 전문기관인 스태티스타 2020년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란이 약 32%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반면에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현재 유럽 국가들이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약 절반가량이 러시아산입니다. 독일이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을 건설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확보하려 했던 것도 이런 맥락인데요.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유럽의 에너지 안보가 위태로워질 거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현재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서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수입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마나세 소가발의 솔로몬 제도 총리입니다. 솔로몬 제도가 국제정치의 각축장으로 떠오르면서 마나세 소가발의 솔로몬 제도 총리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나세 소가발의 총리는 1955년생으로 올해 67살입니다. 소가발의 총리는 파푸아 뉴기니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솔로몬 제도로 옮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4년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슈아제 섬을 떠난 그는 솔로몬 제도의 수도인 호니아라가 있는 과달카날 섬으로 가서 소비자 협동조합에서 일하다가 재무부에 들어가 관직 생활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1997년 동슈아제 의원으로 선출되면서 처음 정계에 진출했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서 재무장관에 발탁됐다 밀려난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당시 총리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야권 세력으로 변신하게 되고요. 2000년에 야당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해 6월 솔로몬 제도에서는 쿠데타가 발생했는데요. 혼란의 와중에 소가발의 총리가 의회 표결을 통해서 총리로 선출돼 축출된 총리의 자녀 임기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치러진 총선에서 그의 정당은 겨우 3석을 얻는 데 그쳐서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2006년 당시 총리가 사임하자 소가발의 총리는 또다시 총리직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집권당이 내세운 후보를 물리치면서 다시 두 번째 총리직을 수행하는데요. 수가바레 총리가 이끄는 정당은 2014년 총선에서 승리해서 세 번째로 총리직을 맡았고요. 2019년 총선에서 다시 승리해서 현재 네 번째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가바레 총리 임기는 2023년까지입니다. 뉴스를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전 세계 주요 에너지 생산국과 공급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마나세 소가바레 솔로몬 제도 총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반박의 여지가 없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Always good to be here.
Deborah is beautiful, don't you think?
Can't argue with that. She was a Miss Virginia in 1990.
제가 존에게 데보라가 아름답지 않냐고 물었더니 논란의 여지가 없다.
Can't argue with that.
비슷한 표현으로
No one can argue with that.
아무도 그것에 관해 논쟁하지 않는다. 확실하다.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여러 가지가 있죠. 당신 말이 맞습니다.
You are right. I agree with you. Can't argue with that. I can't argue with that. No argument here. No one would disagree with that.
상대방의 말이 맞다고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는 표현들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대방과 어떤 사안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을 때 토론을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표현들 하게 되는 경우 있죠? For the sake of argument 이런 표현 하게 되는데요. 대화를 통해서 이 표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ho was right?
Well, for the sake of argument, let's say that you were right. How are you going to explain how he earned so much money? I think you are wrong.
Okay, let's assume for the sake of argument, I was wrong. How are you going to show that he wasn't going after the money? 존과 제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맞는지 틀린지를 놓고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존이 토론을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신이 맞다고 합시다. 이런 표현했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for the sake of argument입니다. Let's say 뭐뭐라고 칩시다.
Let's say that you were right.
당신이 맞았다고 칩시다. 어떤 사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칩시다. 이런 표현할 때 let's say로 문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시켜야 할 때 토론을 위해 이해를 돕기 위해
For the sake of argument.
그리고 뭐뭐라고 칩시다. Let's say 이 표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치고 얘기해 봅시다. 이런 표현이죠. Let's say that. Let's assume도 비슷한 표현입니다. 맞든 틀리든 뭐뭐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표현이죠.
Let's assume that you are right.
당신이 맞다고 가정해 봅시다.
Let's say you are right. For the sake of argument, let's say you are right. For the sake of argument, let's assume you are right.
토론을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신이 맞다고 칩시다. 자, 그럼 끝으로 당신이 맞아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Can't argue with that.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eborah is beautiful, don't you think?
Can't argue with that. She was a Miss Virginia in 1990.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Can't argue with that.
토론을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For the sake of argument.
회의나 토론, 논쟁 중에 할 수 있는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